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구모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물은 모르드개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하일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회, 온라인 여름 수양회 너무너무 행복하셨죠. 시간시간 주옥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또 아카데미 시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없고 비춰볼 수 없는데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습들을 비춰주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서 어느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감각도 흐려져서 어느새 육으로 흘러가 있는 내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4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 또 마음의 변화를 입는 사람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도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생각을 따라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고 그 소경을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것도 절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에 끌려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그 구걸하던 삶을 이겨주더라는 거죠. 실로암에 가 씻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은 곧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지는 삶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에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각을 이겨주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 씻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평생을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각을 이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겨주시고 그의 형편을 이겨주시고 그는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또 감사한 것이 또 그 말씀을 보면 소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사람들의 마음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주님과 마음의 세계 너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소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만났는데 예수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즉 오시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마르다 마리아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미 병들어서 죽어버렸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형편 앞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살리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인데도 그는 다시 살리실,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그런 예수님이라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었죠.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마음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와 상관없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안다. 너무나 거리가 먼데 예수님과 마르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멀어져 있고 주님과 정말 상관없는 세계에 가 있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져서 주님과 마음이 만나지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에다 하고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세계를,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한계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틀 안에서, 자신의 경험한 세계 안에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믿지 내 한계 너머에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 지극히 1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자,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마르다가 보고 있는 세계, 마르다가 알고 있는 세계, 마르다가 인지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놓으려면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그 생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기 전에는 돌을 옮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세계가 나타나 있는 게 주님과 그렇게 동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과 생각이 달랐고 주님과 마음이 달랐고 주님과 길이 달랐는데 어느새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에게 이끌려지고 있고 그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세계를 보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멘. 자, 도로 옮겨놓으라.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도를 옮겨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려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느새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소경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따라 구걸을 하던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 소경의 마음에 실로암이가 시사라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그 생각을 이겨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끌어서 실로암에 이르게 했고 실로암에 돌아올 때는 실로암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그의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실로암에 가라 하셨을까? 왜 나를 가보지도 않은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걸까?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말씀이 그를 이겨주니까 실로암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런 세계를 내게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네요. 정말 이런 밝은 세계가 있었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꽃도 아름답고요. 바다도 아름답고 호수도 아름답고 하늘도 파랗고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하늘이 파랗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파란 게 뭐야? 사과 너무 빨갛고 맛있다. 맛있는 게 뭔지 빨간 게 뭔지 도대체 색깔도 구분할 수 없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동안 귀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 눈에 밝히 비춰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생각을 이겨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이기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불신된 생각은 올라오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그 생각을 이겨주시고 그 마음을 끌어가시면서 돌을 옮겨놓게 하는 건데 돌을 옮겨놓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는 돌을 옮겨놓을 수 없는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그 돌을 옮겨놓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옮겨놓았습니다. 처음 니오라미가 살리라고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니오라미가 다시 살리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은 나사로가 살아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고 주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계로 영광스러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소경의 마음을 생각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밝은 눈으로 그가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8년된 병자의 마음은 난 안 돼. 난 못 걸어. 난 걸을 수 없어.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몇 년인 줄 알아? 38년 됐어.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내 인생은 이 침대에 누워서, 들것에 누워서, 이 베데스다 연못 끝자락에 누워서 이렇게 내 운명은 마무리를 짓는 거야.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 아니겠어?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나는 못 걸어요. 걸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여기 몇 년째 누워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병든 지 몇 년이 됐는 줄 아세요? 30년하고도 8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제 형편을 지금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38년의 병자의 생각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난 못 걸어, 난 걸을 수 없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병자의 마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는 못 걸어, 난 걸을 수 없어, 난 안 되라는 그 생각에만 끌려 살던 그 병자가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졌을 때 그는 어느새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었을 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해,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지, 말도 안 돼. 38년의 병자가 가졌던 그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모두가 믿고 있는 사실이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23절에 죄인이라고 기록된 이 사실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24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분명 성경은 2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도 있는데도 마음이 24절로 넘어가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분명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4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의롭게 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의롭게 해놓으셨다면 마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미 의롭게 해놓으셨다면 예,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믿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네요. 주님이 의롭다면 저도 의롭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 어떠하든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인데 이제 마음을 옮기십시오. 어디로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세계로 말입니다. 38년의 명자가 나는 못 걸어 난 걸을 수 없어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일어나 내 자리두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게 됐고 그는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끌려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그 소경이 실로암에가 씻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고 실로암에 이르게 되면서 그 눈을 뜨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양에 오전 저녁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야기죠.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자, 이 성경을 보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31절부터 34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31절을 보면 시작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4절 네, 끝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 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믿으셔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까? 네,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집에 멀리 계신 분들도 크게 대답 좀 해봐요. 아이고 참.
누가 하신 이야기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이 있었는데 옛 언약은 파하여졌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돌무덤이 쌓여야 합니다. 돌이 그들에게 날아와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 둘 돌들이 자신에게 날아와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피투성이를 만들 상처투성이를 만들 겁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법이 와야 합니다. 무슨 법? 새 법.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릴 수 있는 새 법이 와야 간음죄에 잡힌 그 여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반듯하게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닙니다.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법, 새 법이 와야 사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로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16절에 그날 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후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새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눈보라에게 씻으셨습니다. 바로 그 여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을 해서 간 곳이 충북 영동입니다. 어느 땐가 청년 자매가 운전면허증을 회사에서 따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면허증을 딴 지 일주일 됐는데 운전연수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 회사 직원 한 사람이 20분이 떨어져 있는 도시에 현장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불현듯 면허증이 있겠다. 그 차가 있으니까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을 몰고 그 직원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고 간 겁니다. 가는 때는 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약간 커브길인데 60이 조금 넘은, 요즘은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60이 조금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앞에 이 스쿠버라고 합니까?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운전하는 분은 헬멧을 썼고 뒤에 분은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걸 추월해서 들어가는데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이었어요. 트럭이니까 길게 뒤에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쭉 추월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끝에 화물칸 그 끝에 오토바이 핸들이 탁 부딪히면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두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결국 뒤에 탄 분은 몇 주 지나서 이제 운명을 하고, 앞에 탄 분은 헬멧을 써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매는 막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잘못하면 뺑소니가 되는 거죠. 뒤에 오던 트럭이 빵빵거리면서 세웠습니다. 저 뒤에 보라고, 사고 났다고. 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그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급히 병원을 옮겼는데, 제가 야, 이 청년 자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암담하겠나.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합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직원 차량이었는데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은혜를 입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청년 자매가 이 일로 감옥이나 가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잘 합의가 돼가지고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재판날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합의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 합의서를 미리 제출을 못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합의서를 그 언니 되는 자매가 넣고 회사 출근을 한 겁니다. 재판 자리에 가족들이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에 전도행 가고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판사가 합의 어떻게 볼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곧 볼 겁니다. 예,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근데 이 자매를 세워놓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합의는 누가 진행하느냐?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세하게 묻는데 방법이 없죠. 형편적으로 참 어려운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 자매 계속해서 판사한테 몰려가지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누구냐면 이미 합의서가 들어갔는데,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자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제 아내만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경찰관에게, 왜? 법정에서는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 아가씨 합의 됐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느냐. 경찰이 막 뭐라 하면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윽박지른 거예요.
근데 판사는 그냥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 아내가 막 고함을 치다. 판사님, 그 아가씨 이미 합의됐거든요? 소리를 치니까 판사님이 딱 멈추더니, 가 한번 일어나보라. 당신 누구냐고, 언니냐고, 가족이냐고. 아, 가족 아니고요. 여기 이 아가씨 다니는 교회 사모입니다. 아, 그러느냐고. 이제 그 어제 합의 다 됐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우리가 합의해 준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 그 판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응? 아가씨는 앞으로 교회 은혜를 절대 잊고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갔는데 교회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된 소식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종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판사에게. 이 판사는 지금 합의가 됐느냐, 합의됐으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오늘 제가 에스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백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곡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유다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게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개가 성문 앞에 있으면서 그에게 전하지 않는 까닭에 저 민족이 누구냐,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으니라. 저 민족을 다 멸하리라.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12월 13일에,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을 다 멸할 거라는 왕의 의인을 받아가지고 쾅 찍어가지고 이제 방을 쫙 전국에 붙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127도나 되는 곳곳에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할 거라는 방을 붙이게 됐는데,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결국 유다인이 죽게 돼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서 그 에스더를 심히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야, 이런 말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왕이 기쁘시면 그러실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흐뭇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거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뭐든지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든지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요. 자, 에스더가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오소서. 자, 이제 그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이 왔습니다. 너무 왕이 기뻤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여, 왕이 기뻐하신다면 내일 다시 잔치자리에 오셨어. 그래서 그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여, 나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을 주소서.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을 것이오니와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대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세운 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벌떨어 일어난 화를 막 내신. 그 사이 하만이 왕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에스더 앞에 그 탁자에 걸터 엎드려가지고 탁자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쿠자는구나 하는 그 말이 들리니까 그대로 보자기 씌워서 끌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 8장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하만을 다 그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하만이 이제 멸하해졌죠? 그래서 하만의 아들들,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봅시다. 8장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로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물을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자, 에스더는 이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만이 쓴 그 조서, 왕이 하만에게 쓰게 했던 그 조서,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자, 왕은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의인을 주어서 모르드게가 다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제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 있는 자들이나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12월 13일에 다 멸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조서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쓴 조서를 취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쓴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새로운 조서를 써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멸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니까 이전의 조서는 효력을 발생해요 못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조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조서를 써서 그 조서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쓴 그 조서로 인하여서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을 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새 법이 새 언약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냐 하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에게 새 언약이 돼서 간음죄 잡힌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유다인의 마음에 새로운 조서가 들려지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마음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 약속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이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를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신 그 사실이 너무 명백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인을 멸하려는 조서를 붙이고 그 조서가 막 뿌려지고 하만은 왕과 함께 앉아 마시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는 동안 수산성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고 이제 모르드개와 함께 왕이 있는데 수산성에는 어지럼이 끝났습니다. 혼돈이 끝났고 절망도 끝났고 불행도 끝났고 사망도 끝났고 두려움도 다 끝이 나버리고 어둠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수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해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러분 여기 수산성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유다인에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하만이, 왕이 하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수산성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모르드개와 함께 하는 동안 수산성의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했고, 그것이 유다인에게는 뭐가 됐지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어.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 마음에도 수산성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유다인에게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존귀함이, 즐거움이, 기쁨이,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 두 가지 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고 있지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것과 같이 소경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구걸하던 삶을 살던 그 마음에 실로아메가 시사라는 말씀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이끌리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언약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과 마음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주님과 생각의 세계 정말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8년의 병자처럼 난 안 돼, 못 걸어, 걸을 수 없어. 그 세계 속에 갇혀 있었고 고립돼 있었고 굳어져 있었는데 그런 38년된 병자의 마음을 생각의 세계에서 이제는 이끌어내시고 말씀대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처럼 한 번도 밝은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그 소경에 눈을 띄워주셨던 것처럼 유다인을 이제 그 하만으로 인하여 쓰여졌던 조서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결국 유다인이 새로 쓴 그 조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되고 귀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이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과 마음이 멀지만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도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데서 주님과 가깝게 하시고 주님과 끊어져 있는 데서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감각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상관없이,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러분 자신이 형편없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일지라도 내가 보는 그런 나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주님 안에 있는 동안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도 막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또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시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복음의 꽃을 피워가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